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G7 정상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권유린을 비난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 8일 바이에른주 퀴린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미만으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고 2050년까지 2010년 기준 대비 40%에서 70% 규모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필요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권유린과 무기 억류 사태 등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르켈 총리는 그리스 금융위기와 관련해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희망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협상에 열심히 임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미국이 사이버 안보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 정부 컴퓨터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마이클 맥컬 위원장은 일련의 위협 지표를 보면 중국이 미국 정부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맥컬 위원장은 7일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미 인사국 OPM에 대한 해킹 공격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연방정부 연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우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군사작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독일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는 이라크에 대한 약속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라크 정부군 징병 기준이 미흡하다며 이것이 우선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7일 실시된 터키 총선거에서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여당이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개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끄는 정의개발당은 41%의 지지를 얻는 데 그쳐 집권 13년 만에 처음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제 신설을 추진해온 에르도안 대통령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8일 성명에서 모든 정치 세력이 터키가 지금까지 이룬 민주적 성취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정당에도 단독 정부 구성의 기회를 주지 않은 선거 결과를 모든 정당이 현실적으로 평가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친쿠르드계인 인민민주당이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10% 지지율을 넘겼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인민민주당이 거의 75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란 법원은 8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레자이안 기자에 대한 재판을 재개했습니다. 간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레자이안은 이날 테헤란 혁명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란의 반국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레자이안은 영어로 자신을 변호했고 이에 대한 통역이 제공됐습니다. 레자이안의 변호사 레일라 아흐사는 그가 기밀 정보를 수집해 적대 국가에 보내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며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계뉴스 이주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6월 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장면입니다. 간혹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에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용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대자연에 도전하는 사람들을 보면 더 그렇더라고요. 수천 미터 높이의 눈 덮인 산맥을 도전하는 산악인이나 선행을 목적으로 혹은 자기 수련을 목적으로 대륙을 횡단하는 사람들 얘기도 종종 듣습니다. 때로 이들은 목숨도 겁니다. 이번에는요, 20대 젊은 미국인 여성이 혼자 태평양을 건너고 있어서 화제인데요. 하루 최대 16시간 노를 저어서 일본에서 미서부 샌프란시스코까지 9,700km를 여행합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떠났는데요. 연료를 전혀 쓰지 않고 노만 저어서 태평양을 건넌다는군요. 이 지인에게 위성전화를 걸어서 위치를 알리면 지인들은 날씨를 알려주고요. 태풍이라도 오게 되면 잠수정처럼 생긴 배 안으로 몸을 피하는 정도입니다. 이 여성의 배 안에는요, 말린 음식 500kg, 탄수화물 음료 180개, 바닷물을 식수로 바꿔주는 기계가 있고요. 상당한 체력 소모를 예상해서 몸무게를 18kg이나 늘렸습니다. 3개월쯤 뒤에 목적지에 도착할 것 같은데요. 세계 최초로 태평양 횡단 노젓기에 도전하는 이 여성은 글쎄요, 8,800m 히말라야 산맥을 등정하는 것과 비슷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여성을 모험가라고 부르는데요. 대양 횡단이 처음은 아니라고 하는데, 원래는 작고 좁다란 배를 타는 이 조정선수, 뛰어난 실력의 조정선수였다는데요. 부상을 입고 모험가가 됐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 싶은데요. 아마도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열정이 이 대자연에 대한 도전장을 내게 만든 것 아닌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여성을 포함해서 새로운 목표에 도전장을 던지는 모든 젊은이들에게 힘내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주간 기획물 ABC 아메리카 함께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9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녁에 한 차례 소나기 내릴 전망입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대체로 맑겠고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북부 산간에 오후에 비가 조금 오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5도에서 1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요. 낮 최고 16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평양 오후에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 17도에서 29도 분포 예상합니다. 신의주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16도에서 21도 기온 예상하고 있고요. 개성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17도에서 29도 기온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소식 들어와 있습니까?
네, 미국 연방 법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개혁안 시행에 제동을 걸면서 이민 개혁 프로그램이 잠정 중단에 들어갔다는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텍사스주 경찰이 14살 흑인 소녀를 강경 진압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실시한 세계 재난대응 로봇 경진대회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민개혁이요. 이 법적인 제동에 걸렸는데요. 관련 프로그램들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11월에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내리자마자 이 국토안보부는 즉각적으로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약 3,100명의 직원을 새로 뽑고 워싱턴 DC 인근 도시에 11층짜리 건물을 임대해서 매년 780만 달러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었는데요.
네.
하지만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런 계획들이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국토안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워싱턴포스트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이민개혁과 관련한 연방법원의 판결 앞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그 이민개혁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상하 양원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요. 이 똑같은 법안이 통과돼야죠.
네.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2년 전에 연방 상원에서는 통과됐지만 하원에서는 아직도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러자 기다리다 못한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불법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발효한 거죠.
네.
그러자 텍사스주를 중심으로 미국 내 26개 주가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대통령 권한 남용이고 헌법에 어긋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난 2월에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서 이민개혁 정책을 시행하지 말고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자, 그러자 법무부가 이런 1심 법원의 명령을 유예해달라고 또 항소법원에 신청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법무부가 항소법원에 1심 법원의 중단 명령을 유예해달라.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정책을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지난달 말에 그 연방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다시 소송을 제기한 26개 주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이런 연방법원의 판결로 그럼 이민개혁과 관련한 모든 활동이 중단된 건가요?
행정부 차원의 프로그램은 일시 중단된 상태지만 이 민간 차원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하고 또 불법 이민자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고요. 또 불법 체류자들이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른 구제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 지원금이 끊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개인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는데요.
네.
최근엔 백만장자 조지 소로스 씨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최소한 800만 달러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따르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구제를 받게 되는 건가요?
네,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두 가지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12년에 나왔던 청소년 추방 유예 계획을 확대하자는 겁니다.
네.
어렸을 때 미국에 들어와서 자란 청소년 불법 이민자가 대상이고요. 이 두 번째는 불법 이민자 가운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부모인 사람에게 해당하는데요.
네.
큰 범죄를 저지른 일이 없고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런 계획을 통해서 약 500만 명에게 운전면허증과 취업허가서를 발급해주는 것이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골자인데요. 행정명령이 시행에 들어가게 되면 이 500만 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들이 구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그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소송 과정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고요. 또 마무리가 되려면 몇 년 정도는 걸릴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그때까지 이 이민개혁 프로그램이 다시 가동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언제가 될지 그 불확실한 상황인데요.
네.
애초에 지난 2월 중순부터 이 불법 이민 청소년의 신청을 받기로 할 예정이었지만 연방법원의 판결로 그 신청 자체가 중지됐고요.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위해서 임대한 고층 건물도 현재 그 좀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네.
1층만 이민개혁법과 관련한 직원 교육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 이민개혁 업무 지원서를 낸 직원들도 현재 신청이 유예되거나 취소됐다고 합니다.
네.
국토부 관계자들은 지난 2월 그 법원의 판결과 동시에 모든 활동이 중단됐다면서 실망스럽다는 반응인데요. 하지만 민간단체들은 그 민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한 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네.
이민개혁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해선 새로운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800만 달러의 예산이 필요한데 미 전역의 민간단체들이 모금해서 자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역시 이 개혁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독일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오바마 대통령은 8일 기자회견에서 미 의회에 대해서 이민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이민 개혁을 바라고 있다면서 이 문제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예, 뉴스 헤드라인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최근 경찰이 무장하지 않은 흑인 용의자를 강제 진압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해서 논란이 됐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어린 소녀를 경찰이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영상이 공개됐네요.
네, 지난 6일 저녁 미 남부 텍사스주의 매키니 지역의 한 야외 수영장에서 벌어진 상황인데요. 이 당시에 그 혼란한 상황을 찍은 동영상을 보면 이 동네 수영장 파티에서 일어난 소동을 진압하기 위해 이 경찰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합니다.
네.
경찰 출동에 놀란 10대 청소년들이 놀라서 도망가자 이 경찰은 현장에 있던 남학생들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소리치고 일부는 수갑까지 채웠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 경찰관이 수영복 차림의 흑인 소녀를 잡아 끌어서 이 얼굴을 땅으로 향하게 눕히면서 제압한 겁니다.
네.
14살밖에 안 된 이 소녀는 엄마를 불러달라면서 소리 지르며 저항했지만 경찰은 강제로 소녀의 팔을 꺾어서 진압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한 이유가 뭔가요? 네,
사건이 그 지역 야외 수영장에서 일어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수영장은 이 동네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인데 이 동네에 살고 있지 않거나 이 허락 없이 들어온 10대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이 10대들이 수영장에서 나가라는 동네 주민들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결국 소란이 일어났고요. 이를 본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총 12명의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된 경찰이 다른 10대들에게도 과격한 모습을 보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경찰이 흑인 소녀를 진압하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놀라 소리치면서 경찰에게 달려드는데요. 그러자 경찰관은 허리에 차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옆에 서 있는 다른 10대들에게 겨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후 두 명의 경찰이 가까이 오자 총뿌리를 거두긴 하지만 다들 수영복을 입고 있는 그러니까 전혀 무장하지 않은 10대들을 너무 과하게 진압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미 유색인종 지위향상협회 역시 이 점을 특히 문제 삼으면서 현장의 10대들은 단지 수영장 파티에 참석한 아이들이었다면서 법의 보호 아래 정당한 처우를 받았어야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그럼 이 지역 경찰 측은 어떤 반응인가요?
사건이 발생한 그 매키니 경찰국의 그레고 콘리 국장은 문제가 된 에릭 케이스볼트 경찰관이 조사를 위해서 현재 직무 정지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영상에 나오는 여학생도 구금에서 풀려나서 부모님께로 인계됐다고 밝혔는데요. 매키니 경찰국은 동영상으로 인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 당시 현장에서 경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고 완벽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부 전문가들은 그 동영상을 보면 20대들이 경찰 말을 전혀 따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서 수적으로 열세라고 느낀 경관이 과잉 대응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 마지막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세계 최고의 재난 대응 로봇을 뽑는 대회가 미국에서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르파 주최의 로봇 경진 대회가 열렸는데요.
네.
지난 2012년에 고안된 이 대회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최고의 기능을 갖춘 재난 대응 로봇을 뽑는 대회입니다. 지난 2013년 예선에 이어서 결승전이 지난 5일과 6일 이틀 동안 미서부 캘리포니아주 포모나시에서 열렸습니다.
네. 네, 재난에 대응하는 로봇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흥미로운 건데요. 어떻게 시작된 대회인가요?
네, 지난 2011년에 발생한 일본 동일본 대지진 사태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네.
당시 쓰나미로 후쿠시마의 원전 시설이 파괴되지 않았습니까?
네.
예, 하지만 그 재난 구호팀은 방사능 노출의 위험 때문에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하기도 전에 강제로 철수해야만 했는데요. 미국 과학자들은 이런 위급한 재난 상황에서도 임무를 할 수 있고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지역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원격 조종 로봇의 그 개발을 필요성을 느끼게 됐고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인 다르파가 재난 대응 로봇 경진 대회를 고난해낸 겁니다.
네. 자, 이때까지 요리하는 로봇이나 뭐 수술하는 로봇, 또 청소하는 로봇 이런 로봇은 들어봤는데요. 재난에 대응하는 로봇은 참 낯섭니다. 이 한두 가지 기능으로는 임무를 완수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대회에서 어떤 기능이 심사 기준이었을까요?
네, 로봇이 총 8가지 임무를 완성해야 한다는데요. 네. 차량 운전과 하차, 문 열기, 드릴로 구멍 뚫기, 밸브 잠그기, 계단 오르기 등을 1시간 내에 다 해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회에 우승한 팀이 한국팀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국내외 대학과 기업 등에서 23개 팀이 이번 대회에 참여했는데요. 한국 대전에 위치한 카이스트 대학의 오준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소장이 이끄는 카이스트 팀이 1위에 올랐습니다.
네.
휴머노이드, 그러니까 인간형 로봇이라고 하죠. 이 인간형 로봇인 휴보2는 이날 운전과 계단 오르기 등 8가지 임무를 44분 28초 만에 성공해서 2위와 6분 차이로 최종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2위는 미국 플로리다주의 인간과 기계인지연구소 IHMC 로봇팀이 차지했고요. 3위 역시 미국입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의 타탄 레스큐팀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우승팀의 상금은 200만 달러나 되고요.
네.
2위는 상금이 100만 달러, 3위의 상금은 50만 달러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번 대회가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생중계되면서 인터넷 연계망 사이트 SNS상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재난 대응 로봇이 얼마나 발전했고 또 어떤 놀라운 기능을 갖고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네.
다르파는 성명을 통해서 이제는 로봇과 사람이 한층 가까워지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로봇은 철로 만들어진 기계지만 이 로봇이 넘어질 때마다 사람들의 탄성이 나오고 또 로봇이 임무를 완성할 때마다 환호성을 질렀다면서 이번 로봇 경진대회를 통해서 로봇은 단순히 기술적 임무를 수행하는 기계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교감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된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정우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주제 알아볼까요?
네, 지금 미국 프로농구 NBA의 최고 강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네.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미국 프로농구에서 강자 중에 강자를 뽑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맞붙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가 바로 NBA, 즉 미국 프로농구입니다.
네, 일전에 저희가 미국 프로야구를 뜻하는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영어 약자로 MLB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NBA도 영어를 줄인 말이죠?
맞습니다. National Basketball Association을 줄인 말입니다. 바로 번역하면 전미 농구협회쯤 되는데요.
네.
이건 미국 프로농구를 관장하는 프로농구협회를 뜻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국 프로농구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네, 이 미국 프로농구 NBA는 언제 등장한 건가요?
역사가 약 70년가량 되는데요. 미국 프로농구협회는 자신들의 기원을 지난 1947년으로 잡습니다. 이 해에는 1946-47 시즌의 챔피언을 가리는 경기가 열렸는데요.
네.
이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지기 1년 전인 1946년에 NBA의 전신이죠. BAA, 즉 미국 농구협회가 새로운 프로농구 리그를 시작했습니다. 이 BAA는 그 후 1949년에 비슷한 조직이었던 NBL, 즉 전미 농구 리그와 조직을 합친 뒤에 이름을 지금의 NBA로 바꾸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그럼 현재 NBA에는 모두 몇 팀이나 있는 건가요?
모두 30팀입니다. 크게 동부 컨퍼런스와 서부 컨퍼런스로 팀이 15개씩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이 컨퍼런스 안에는 디비전이 각각 3개씩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서부 합쳐서 디비전이 모두 6개가 있고요. 디비전별로 5개씩 팀이 들어가니까 모두 30팀이 전체 NBA 리그를 만드는 겁니다.
네, 지금 한창 미국 방송에 나오는 이 NBA 경기는 정규 리그 경기가 아니죠?
아닙니다. 이 정규 리그는 매년 11월부터 다음에 4월 하순까지 펼쳐집니다. 그리고 매년 5월과 6월에 걸쳐서 이 플레이오프와 챔피언 결정전이 펼쳐지면서 한 시즌이 끝나는 거죠.
네.
요즘 방송에 나오는 경기가 바로 이 NBA 파이널, NBA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네. 그런데요, 이 농구뿐 아니라 미국 프로운동 경기를 보면은 플레이오프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요. 플레이오프가 뭔가요?
네, 정규 리그가 끝난 다음에 진정한 1등을 가리려고 일정한 등수에 든 팀끼리 다시 경기를 벌이는 걸 말합니다. NBA 같은 경우는 정규 리그가 끝나면 컨퍼런스별로 순위를 매겨서 각각 8팀이 플레이오프에 나갑니다.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는 이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컨퍼런스 우승자를 뽑고요. 플레이오프를 거친 서부 컨퍼런스와 동부 컨퍼런스의 최강자가 NBA 파이널, 즉 챔피언 결정전에 나가는 겁니다. 이 NBA 파이널은 7전 4선승제인데요. 이거는 7번 쌓여서 먼저 4번 이기는 팀이 우승하는 걸 말합니다.
네. 그런데 NBA 농구에 적용되는 규칙이 일반 농구하고 다르다고 하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까요? 네. 일단 3점 슛 라인과 관련된 규정인데요. 농구에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골대에서 일정한 거리가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공을 던져서 골을 넣으면 2점이 아니라 3점으로 쳐줍니다.
네.
이 거리가 근데 NBA에서는 일반 농구보다 조금 더 깁니다. 그 밖에도 경기 시간도 다르죠.
네.
일반 농구 경기가 경기 시간이 모두 40분인데 미국 프로농구 경기는 48분입니다. 이 NBA는 경기를 4단위, 그러니까 쿼터로 나누는데요.
네.
쿼터별로 12분씩 모두 47분을 뜁니다.
네, 48분.
아, 48분입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농구에서는 이 반칙을 많이 하는 선수 아직 아예 퇴장을 시켜버리는데 이 규칙도 좀 다르다고 하던데요.
보통 5반칙 퇴장이라고 그러죠, 농구에서는.
네.
근데 NBA에서는 하나 더 많아서 경기당 반칙을 6번 하면 퇴장당합니다. 또 작전 타임 규정도 다른데요.
네.
이 작전 타임이라 그러면 경기를 하다가 잠깐 중단하고 작전을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일반 농구 경기와는 달리 NBA에서는 감독뿐만 아니라 선수도 작전 시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NBA, 미국 프로농구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김정은 기자, 이 미국을 비롯해서 외국에서도요, 이 NBA가 상당히 인기가 있는데요. 미국 안에서는 이 프로농구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습니까?
사실 이 NBA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네.
진행자는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이 뭔지 아시죠?
네, 역시 미식 축구, 아메리칸 풋볼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거의 30년 이상을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풋볼이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럼 프로농구는 한 2위 정도 될까요?
2등도 아닙니다.
아이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해리스폴이 올해 초에 내놓은 조사 결과를 보면요. 2등이 MLB, 메이저야구, 프로야구였고요.
네.
3위가 대학 풋볼, 4위가 네스카라도 불리죠. 자동차 경주, 그리고 바로 5위가 NBA였습니다.
네.
이 NBA 뒤로는 6위와 7위가 프로 아이스하키와 남자 축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네. 프로농구가 미국인들이 선호하는 운동 경기 순위에서 대학 풋볼하고 자동차 경주에도 밀리네요. 하지만 이 텔레비전 중계권료나 리그 운영 수익을 포함하는 시장 규모로 순위를 매겨본다면 얘기가 달라지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시장 규모를 따지면 NBA가 절대강자인 NFL, 그러니까 프로풋볼에 이어서 2위입니다.
네.
프로리그 시장 규모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항목이 바로 이 텔레비전 중계권료죠.
네.
이거는 TV 방송사가 운동 경기를 방영하는 대가로 해당 경기를 주관하는 협회에 건네주는 돈인데요. NBA는 2014년 말로 새로 중계권료 계약을 맺었는데 내년 시즌, 그러니까 2016-2017년 시즌부터 9년 동안 매년 약 26억 달러를 받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NBA가 시장 규모에서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프로야구를 제치고 2위로 올라섰습니다.
네, 프로농구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방송사들이 저런 천문학적인 돈을 중계권료로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이 NBA 경기가 열리면 관객들이 구장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해 이 NBA 30개 팀의 평균 좌석 점유율이 평균 94%를 기록했는데요.
네.
11년 연속 좌석 점유율이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뭐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국뿐 아니라 또 외국에서도 NBA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물론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프로풋볼이 시장 규모나 인기 면에서 다른 종목들을 압도하고 있지만 해외로 눈을 돌리면 상황이 다릅니다. 사실 이 프로풋볼은 미국 사람들은 좋아하는데요. 외국에서는 인기가 시들합니다. 이 외국에서 인기가 있는 미국 프로 운동 경기라면 역시 프로농구 NBA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미국 프로농구협회가 이 세계 시장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일찌감치 해외로 진출했는데요. 이 NBA는 전 세계 13개 지역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요. 또 215개 나라 47개 언어로 경기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네.
또 6개 대륙 100여 개 국가에 있는 12만 5천여 개 매장에서 NBA 관련 기념품도 팔고 있는데요. 이렇게 일찌감치 세계화에 힘쓴 덕에 NBA는 해외 출신 선수들이 가장 많이 뛰고 있는 미국 스포츠 리그가 됐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따라잡기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미국 소식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A부터 Z까지 영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네, 지난주에는 멀로 독트린, 멀로주의 알아봤었죠?
네, 이 멀로주의는 19세기 초에 제임스 멀로 대통령이 미 의회에 보낸 교서에서 밝힌 외교 방침인데요.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 대신에 미국도 유럽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상관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다룰 용어는 뭔가요?
네, 먼저 오늘의 용어를 설명해드리기 전에 제가 퀴즈를 한번 내봐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네, 미국 독립선언문은 누가 썼을까요?
네,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죠. 토머스 제퍼슨. 그죠?
네, 맞습니다. 너무 쉬웠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냉전 시대의 미국이 가장 우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물론 공산주의죠. 이 냉전하면 미국과 소련의 대립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너무 쉬운 문제만 낸 것 같은데요. 좀 수준을 좀 올려볼게요. 예, 1803년에 미국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땅은 어딜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네. 네, 바로 루이지애나 영토입니다. 루이지애나 매입이라고 하는데요. 토마스 제퍼슨 대통령 시절에 한 이 루이지애나 매입 덕분에 미국 영토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자, 세 개 중에 두 개 맞추셨는데요. 이렇게 미국 사회와 역사에 관한 퀴즈를 10개 가운데 6개 이상, 그러니까 60% 이상 맞춰야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의 용어인데요. 들어보시죠.
N is for naturalization.
네, naturalization, 귀화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서 그 나라의 시민이 되는 일이 귀화인데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인 만큼 이렇게 귀화해서 미국 시민이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ABC 아메리카 시간에는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또 미국 시민의 권리와 의무는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오늘은 미국 시민이 되는 날. 멀리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에서부터 가까이 중남미에서 온 사람까지 저마다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법정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Sophia Lee, China. Camila Rios, Tajikistan.
한 사람씩 이름이 불리자 다들 들뜬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서는데요.
I hereby declare and that I take this obligation freely, so help me God.
다 같이 손을 들고 판사의 말을 따라서 힘차게 시민권 선서를 합니다.
My name is Carlos Rivas. I am from El Salvador.
제 이름은 카를로스 리버스이고요. 엘살바도르 출신입니다. 오늘 미국 시민권을 받아서 정말 기쁩니다.
My name is Jennifer Maddich and I just became an American citizen.
제 이름은 제니퍼 메디치고요. 타이완 출신이에요. 지금 방금 미국 시민이 됐답니다.
My name is Chidozie Owalaka. I'm from Nigeria.
저는 치토 지올라카입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이죠. 이제 저도 미국 시민입니다.
네, 방금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셨는데요. 미국 시민이 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미국은 기본적으로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얻게 되는 겁니다. 윤석한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그전에 사실 그 미국의 히스토리를 보면 흑인들은 미국에서 태어나도 미국 시민권자가 될 수 없었는데 수정헌법 14조 섹션 그 1조 항에 의해서 미국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당연히 시민권자가 된다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일단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그리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또 속인주의를 갖고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밖에서 태어나서도 부모가 양쪽이 시민권자인 경우 혹은 두 분 중에서 한 분이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어떤 그 방정식에 맞춰서 그 캐러고리에 들어가면은 시민권을 채택하게 되는 그러한 속지주의와 제한적인 속인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You too.
You were very good.
So are you.
영화 그린카드의 한 장면을 들으셨습니다. 한 외국인 남성이 미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여성과 위장 결혼했다가 진짜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영주권 카드는 녹색이 아니지만 예전에는 녹색이었기 때문에 녹색 카드, 그러니까 그린 카드란 별명이 붙었습니다.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영주권, 그린 카드는 미국에 오는 이민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린 카드를 받을 수 있는지 윤석한 변호사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일단 가족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취업을 통한 영주권 방법, 취득 방법. 또 하나는 그 디버서리, 그러니까 그 로또, 추첨을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겠고요. 제한적이지만 피난민이나 정치적 망명.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영주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는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5년의 기간을 기다렸다가 시민권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영주권을 취득한 분에게는 특별히 5년을 기다릴 필요 없이 3년 만에 시민권을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탈북자들도 지난 2004년에 제정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서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데요. 2006년 이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의 수는 18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 탈북자들도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고요. 영주권을 받고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이미 수십 명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m Judge Ellen Siegel Huvel, and this
저는 엘렌 시걸 후벨 판사입니다. 오늘 정말 멋진 날인데요. 방금 제가 새로운 미국 시민 100명의 선서식을 진행했거든요. 오늘 시민권 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굉장한 날이에요. 행복한 날이죠.
네, 후벨 판사는 미국 시민권을 받는 일은 정말 멋진 일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미국 시민이 되어서 좋은 점은 무엇일까요? 다시 윤석한 변호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연한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쭉 간단히 읽어보면요. 일단 그 본인의 의사를 자유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자유가 미국에서는 있죠. 시민권자가 됨으로써.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교의 자유겠죠. 자기의 종교를 갖고 자기가 숭상하는 그런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대심원에 의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미국 정부의 공직에 잡을 신청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겠고 그다음에는 본인 스스로 공직을 원하는 경우에 공직 출마의 그런 권리가 있겠고요.
이런 권리뿐만 아니라 미국 시민으로서 많은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SSI라는 일종의 그 복지 관련된 그런 거였는데 과거에는 영주권자도 SSI라는 그 빈곤자를 위한 그 재정 그 서프리먼트 인컴이라고 그래갖고 과거에는 영주권자만 돼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법이 바뀌어서 시민권자만 거기에 대한 그 권리가 있는 걸로 그렇게 돼서 한때 여기 한인 사회에 특히 이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굉장히 야단법석을 떠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들 그 뭐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는 또 그렇고
모든 권리나 혜택에는 의무가 따르는 법이죠. 미국 시민은 그에 따른 책임도 지는데요. 먼저 미국 헌법을 수호해야 하고요. 지역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정보를 얻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 민주주의 절차에 참여해야 하고 연방법과 주, 지방법을 지켜야 하죠. 지역사회에 참여해야 할 의무도 있고요. 연방, 주, 지방세를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권리와 신앙, 의견을 존중해야 합니다. 배심원으로 소환되면 그 역할도 해야 하고요. 미국은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나라를 지켜야 하는 의무도 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미국 시민이 된 사람들은 이런 의무를 기꺼이 질 만큼 미국 시민권은 매력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I left my home country because of political persecution.
저는 정치적 박해 때문에 나라를 떠야 했습니다. 다가오는 선거에서 투표할 생각인데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I can't wait to vote and can't wait to travel as an American.
빨리 투표하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 여권을 들고 여행할 생각을 하니 너무 기뻐요. 또 뱃속에 아기를 생각해서도 너무 기쁩니다. 몇 달 후면 아기가 태어나거든요.
I'm gonna enjoy the freedom of speech, freedom of religion.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모든 자유를 누릴 겁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없었는데요. 이제 마음껏 누리면서 살 겁니다. America,
America. 네, 사람들의 목소리에서요, 이 미국 시민이 된 기쁨이 생생하게 전해져 오는데요. 자, ABC 아메리카, Naturalization, 귀화 알아봤습니다. 자, 이 귀화가 미국 시민이 되는 한 방법이긴 하지만은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얻는 사람이 더 많지 않나 싶은데요. 한 해 약 400만 명에 달하는 아기가 미국에서 태어난다고 하는데, 예, 미국은 이 속죄주의를 채택하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의 아기라고 해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자동적으로 미국 시민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아기를 낳기 위해서 외국에서 원정 출산을 오기도 하고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윤석한 변호사가 잠깐 언급했지만 이런 속죄주의는 19세기 중반 남북전쟁이 끝난 뒤에 비준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겁니다. 윤석한 변호사는 수정헌법 14조가 나온 데는 제이콥 하워드 상원의원의 공이 컸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분은 미시건주의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그다음에 곧이어서 미 하원의원, 미시건주의 디스트릭을 대표하는 그대가 나중에 상원, 미시건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이 됐죠. 근데 이분의 업적이라고 할 건 일단은 수정헌법 14조의 섹션 1, 첫 번째 조항인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어떤 인종이나 모든 관계 없이 시민권자가 된다는 그런 수정헌법 14조 섹션 조항 1에 실제로 이분이 드래프트 만든 분이 이분이라고 그러더군요. 그리고 네. 링컨 대통령하고 같이 두 분이서 같이 협조를 해서 수정헌법 13조 미국의 그 노예 제도를 불법화시키고 노예가 더 이상 없게끔 하는 수정헌법 13조를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분으로 그렇게 되어 있대요.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Naturalization,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귀화하는 방법, 또 귀화한 뒤에 미국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등을 알아봤습니다. 자, 부지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일상의 용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입니다. Before we learn what today's expression, over my dead body, means, let's listen to a conversation I had with Jason. Listen carefully.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Why not?
Because you're my friend. 본문에서 제이슨이,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나 내 여동생과 데이트하고 싶은데 허락해 줄래? 라고 묻자 제가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절대 안 돼. 내 여동생과는 사귈 수 없어. 라고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어 제이슨이 Why not? 왜 안 되는데? 라고 다시 묻자 제가 Because you're my friend. 넌 나랑 친구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라고 했습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Why not?
Because you're my friend. Today's expression is over, O-V-E-R, over my, M-Y, my dead, D-E-A-D, dead, body, B-O-D-Y,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means in no way, under no circumstances. So basically, if you say something will happen over your dead body, you mean that you will do anything and everything to prevent it and not let it happen. Over my dead body는 문자 그대로 하면 내 시신을 넘어서라는 말인데요. 뭔가를 반대할 경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절대 안 된다는 표현이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력하게 거절하거나 결코 허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쓸 수 있고요. Under no circumstances. Under no circumstances나 absolutely not. Absolutely not과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제 여동생과 데이트하고 싶은데 괜찮겠냐고 묻자 제가 절대 안 돼. 내 여동생과는 사귈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반대했죠.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라고요. 네, 이제 예문을 통해 오늘 표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Over my dead body you will marry my daughter 하면 우리 딸과 결혼 못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라는 뜻이 됩니다. 이 재미있는 표현 잘 기억하시고요.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Hey, I'd like to take your sister out on a date. Would you let me?
Over my dead body, you will date my little sister.
Why not?
Because you're my friend. Let's review. Over my dead body means in no way. Under no circumstances.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는 한국 속담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Over my dead body. Now try using this expression on your own.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Th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이 시간 문 닫겠습니다. Dusty Springfield의 I Only Want to Be With You 골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장량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활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메리카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6월 8일은 UN이 정한 세계 바다의 날입니다. 바다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우고 바다의 아름다움을 기리며 인간의 활동이 바다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게 하려는데 세계 바다의 날을 제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는 건강한 바다, 건강한 지구라는 주제로 플라스틱으로 인한 바다 오염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덮고 있으며 지구상의 물 가운데 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산소는 지구 전체의 절반이 넘고 바다는 기후를 조절하며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생물의 가장 큰 터전이 되고 있습니다. 생물종의 거의 절반이 바다에 의존해 살아가고 있으며 인간을 포함해 많은 생명들에게 바다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송과 여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바다는 세계 경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해저의 95% 이상이 아직도 미개척지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바다는 많은 질병의 치료와 많은 문제 해결책을 간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인간 활동의 결과로 오염과 남획, 해안 서식처의 유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바다의 40%가 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려되는 것은 플라스틱 쓰레기입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강과 호수, 바다를 오가는 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약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들어온 플라스틱은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알려진 작은 조각으로 변할 때까지 잘게 쪼개집니다. 플라스틱은 매우 천천히 분해되고 바다 생물들을 얽어매고 산호초와 같은 서식지에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바다 동물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위협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바다 거북과 물개, 고래, 돌고래, 바다새, 물고기 등 65종이 넘는 바다 생물에 대한 플라스틱의 영향을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세계 바다의 날을 맞이해 우리는 바다의 건강과 안전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이는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의 건강을 지키고 바다가 앞으로도 우리 자손들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다를 제대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World News
세계 뉴스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8일 미국이 사이버 안보 강화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미국 정부 컴퓨터에 대한 대규모 해킹 공격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독일에서 이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앞서 미 하원 국토안보위원회의 마이클 맥컬 위원장은 일련의 위협 지표를 보면 중국이 미국 정부 컴퓨터를 해킹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맥컬 위원장은 7일 텔레비전 방송에 출연해 미 인사국 OPM에 대한 해킹 공격이 미국 역사상 가장 심각한 연방정부 연결망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오는 2100년까지 화석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G7 정상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권 유린을 비난했습니다. 올해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8일 바이에른주 크린에서 이틀간 회의를 마치고 이 같은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G7 정상들은 합의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섭씨 2도 미만으로 온도 상승을 제한하고 2050년까지 2010년 기준 대비 40%에서 70% 규모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정상들은 이어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긴장이 고조된다면 필요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다만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을 위한 평화협정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공동선언문에는 이와 함께 북한의 계속되는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 그리고 인권유린과 외국인 억류 사태 등을 강력히 비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과 싸우는 미국 주도 국제연합군의 군사작전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독일에서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마친 뒤 하이데르 알라바디 이라크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작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이는 이라크에 대한 약속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라크 정부군 징병 기준이 미흡하다며 이것이 우선적인 장애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라크 정부군이 필요를 느낄 경우 국제연합군은 추가로 훈련시킬 준비가 돼 있다며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정부군을 징병하고 훈련시키기에 적합한 장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바디 총리는 1년 가까이 이라크군을 지원하며 공습작전을 벌여온 미국 주도 연합군들의 추가 지원을 요청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 법원은 8일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의 제이슨 레자이장 기자에 대한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간첩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레자이아는 이날 테헤란 혁명법원에서 진행된 비공개 재판에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이란의 반국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레자이아는 영어로 자신을 변호했고 이에 대한 통역이 제공됐습니다. 레자이안의 변호사 레일라 아흐사는 그가 기밀 정보를 수집해 적대 국가에 보내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며 국가안보에 위험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레자이안의 어머니 메리는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자신의 아들 레자이안은 그가 사랑하는 나라에 대해 보도했을 뿐인데 이에 따라 간첩 혐의를 받아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자이아는 미국과 이란의 이중국적자지만 이란은 이중국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에리트레아의 인권유린이 심각하다고 유엔 조사위원회가 밝혔습니다. 유엔 에리트레아 인권조사위는 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1년간 관련자 550명을 인터뷰하고 160건의 서면조사가 이루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에리트레아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위반 행위들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사위는 그러면서 이사야스 아프르스키 대통령뿐 아니라 정보와 법무 국방부도 에리트레아 정부 방위군과 집권 여당과 마찬가지로 인권 유린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세계 뉴스 이주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방송은 밤 8시부터 12시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 11990 kHz로 방송됩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